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6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믿는 이들이 아람 말을 쓰는 다른 믿는 이들을 두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식량을 나누어 받을 때 자기네 허름이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열두 사도는 믿는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지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들은 무사람에게서 우러름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니골라를 뽑았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 일곱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유대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른바 해방 노예의 회당 사람들로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밀하게 몇 사람을 꼬드겨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을 부추겼다.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그들은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계속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열왕기하 제13장. 유다 왕 아하시야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서는 아사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 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보실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세 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상업들을 도로 되찾았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기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같은 선상에서 절대적인 지혜인 하늘로부터 세상의 상대적인 지혜로 내려와서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요 지혜요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의 변하고 소멸될 세상 지혜로는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달의 방법조차도 하늘의 방법만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눈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세상에서 도입한 방법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구별된 기관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벌써 속으로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1절인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 상반절에도 그렇죠. 먼저 여기 하나님의 증거, 마르티리온, 확증된 증명된, 그리고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같은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또는 예수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감격이나 세상 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이 신비스러운 고백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웅변가라 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영어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 감흥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실 이러한 바울의 증거는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향하여 헬라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데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앞에 1장 21절에 그랬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앞으로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4절인데 언어의 유인은 복음의 소용이 없습니다. 말의 언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의 삶이 가장 호수력을 가지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을 더 가까이 가져오면 능력이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 바울은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증거하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자신이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널리 증거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 또한 증거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 즉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이겠지라는 계산을 버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각오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절에 시작하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가르라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2절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말을 지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정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삶의 역사들 중에서도 유독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이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의 결과들도 당연히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지고 가겠다는 각오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예수도의 대속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모든 다른 것들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고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죽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것도 이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은 또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당한 일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말이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3절인데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그들의 철학적 사고와 시까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에 온 바울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비도덕적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결국 자신이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바탕이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너희 믿음은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늘 사람의 수완과 방법이 참으로 능력 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찍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하고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혜도 능력도 복음 증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술수와 이벤트를 사용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의 이런 모든 합리적인 방법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유용하지 못하다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너도 나도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사 여부를 동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말에 재주로 복음을 꾸밀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각자가 도구가 되면 만족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하나의 효과 있는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뻐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분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방법 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초대교회의 역사,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신약도 구분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은 율법책입니다. 이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다섯 권은 모세가 쓴 것이며 인간의 시초와 그들이 살았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족장시대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 모세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대에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각 종족별로 족장들이 자기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거국적인 예배 제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의 방랑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의 12권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권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훈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번역할 때 운율이 사라져서 시 같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애독하는 책들에 속합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집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훈계보다 더 훌륭한 지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기는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갑절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 책의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다섯 권의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책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예언 외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때 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선지서들도 유대와 그 이웃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이 책들은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세시대는 끝나고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는 서간집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개인에게, 더러는 여러 회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 8권의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표지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바울 아니면 아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한 책이며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구약이 필요 없다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당시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내시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해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